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2장. 오순절이 되어 믿는 이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앉아 있는 집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혀같이 생긴 불길을 보았다. 그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여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여든 신앙 깊은 유대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놀랐다.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각기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서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마셔서 취한 것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무리에게 말하였다. 유대 형제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겨우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자 요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나는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땅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리니 그것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에 앞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리라. 그때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한다. 이 몸 또한 희망 속에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이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며 주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을 내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이 썩지 않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 성령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게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벌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에게 나누어주곤 하였다. 믿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좋아하였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하 제9장.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을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을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이야 아들 바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래야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어.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보스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고삐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보스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에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오.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베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불로 한 북은 구르 오르막길에서 예후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개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에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세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온갖 종교가 사람의 노력과 정진으로 신의 경지에 나아가거나 오르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자신과 교제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데서 그렇고 특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생명으로 해결하신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은혜의 절정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부터 종말적인 기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과거와 현재를 비롯해서 미래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흐트러질 수 있고 제 아무리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종말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무수한 은혜와 은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치 못하는 안일함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로부터도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 만만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만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단속하게 하고 돌아갈 영원한 분향의 목표를 흐리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의 어떠한 행복과 안락함과 편리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나그네 길의 삶입니다. 우리는 각자 언제 어떤 경로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돌아갈 그곳이 이곳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부르심에 미련 없이 아멘으로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4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내용으로 봅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은 사실 은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에 관한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냐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않냐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하반절에 책망하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에 탄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자신부터가 엄청난 자신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권면하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12장 3절 상반절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지 못하면 신앙은 힘겨울 수밖에 없고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기 때문에 힘겹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도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상대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역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만큼이나 신기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너에게 주신 은혜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 교우들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울은 소개하면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것도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로소 은혜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그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로서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게 여기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그의 백성들에게는 늘 풍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 모자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누리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 모자라서 주실 것이 바닥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지식이 풍족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오절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은사는 말에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에 실천이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체 속에 묻어버리는,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증거하기 위한 은사인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6절인데 여기 증거는 물론 먼저 바울이 저들에게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그들의 입술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견고하게 증거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증거가 견고케 되어줘야 함에도 은사로 주신 언변을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에 쓴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7절 했는데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은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래적으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러나 에덴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창조주와의 교제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교제로 부르신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믿음과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서 언급된 값없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의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 육신을 가진 사람 스스로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못 쓰게 만들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은사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도구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9절인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은혜 아래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실, 즉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심지어 설령 불신의 사람들 때문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흠이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잊지 못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새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암흑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곧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니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실행하여 그 남은 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굽힌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 대신 시돈 사르밧 이방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마치 이방인처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주변에도 엘리야를 만나기 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지는 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 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